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산상수훈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듣습니까? 한 개인데 두 개다.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장과 또 24장의 작은 이 종말론을 제2의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5장, 6장, 7장에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 24장, 25장 이것은 영원입니다. 영원, 이 땅에서의 영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설교와 또 마지막 설교에서 이 땅에 사는 방법, 또 영원을 준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비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한번 볼 내용,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다 무슨 얘기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에 대한 준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내용 반드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양과 염소는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염소 없이 양만으로 목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양 세 마리당 염소 한 마리를 섞어서 키우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양들은 뭉쳐 다니는데 그 이유는 이 더위에 약한 양들이 다른 양의 그림자 속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이 더위에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땅이 더우면서도 건조한 이 광야의 날씨로 인해서 이 그림자 밑은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이 더위에 강한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 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 얼굴 잘 구분해야 됩니다. 비슷비슷하고 이 더위에 강한 염소는요 광야에 막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막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염소의 가장 큰 특성은 목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양들과 달리 염소는 목자 앞에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양들이 겁이 매우 많으므로 이 염소가요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돌바위가 나타나고 막 사자가 곰이 나타날 때에 이 염소가 돌격대 역할을 해준다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마지막 심판주가 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은 의인을 얘기하고 염소는 악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인, 여러분 양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니꼬르, 예수님, 바로 이렇게 공식이 세워집니다. 우리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매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주변을 한번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누구겠습니까? 약한 자, 이렇게 호소할 힘도 없는 사람, 그리고 뭘 해줘도 이익이 안 나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늘 속에 숨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겠지요. 교회 같으면 어떤 겁니까? 제 자신의 적용을 놓고 본다 그러면 큰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돈도 물질도 좀 많은 사람, 이렇게 보기에 막 권력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또 일 잘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 그리고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보다는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목회할 때에 딱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회에 사용하기 좋으니까. 성경에서 비춰볼 때에 이러한 게 지극히 큰 자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극히 큰 자 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또 내가 누굴 만났다 그러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한번 뒤돌아보면서 자기 문제까지도 힘이 없어서 호소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해줘도 너무나도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감사하다 말 한마디 받기 힘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좀 우리가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큰 자 되기 위해서, 큰 건물 되기 위해서, 큰 성도들 모으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듣는 소리가 큰 인물 되게 해달라, 큰 사람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가르치면 맞는 것 같지요. 이렇게 평생 가르치다 보면 큰 인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큰일 낼 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영향력 갖춘 사람 되게 해달라, 거부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젊은이들을 향해가지고. 사실은 살아보면 뭐 그렇게 영향력이 중요합니까? 우리 각자의 이 마음마다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작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토록 목양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리더들 있지요? 우리 조원들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 기관들마다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목양할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숨어 있고, 그래도 막 우리가 막 차 찾아가야 됩니다. 쫑쫑그름으로 찾아가야 되고 몰랐다 그러지 말고 부자와 나사로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딱 구분을 해두지요. 예수님이 부자가요 막 나사로 누군데 그러면서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죠. 부자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개가 헌대를 핥고 있는 이 나사로가 되겠죠. 나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면 예수님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의 목양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것을 오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의인은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 선함을 베풀었어도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그죠? 왜 모를까요? 의인은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의식적으로 했지요? 내가 언제 지극히 연약한 자들 헐벗었을 때, 옥에 들어갔을 때, 아플 때 돌봐줬습니까? 그런 거 안 했답니다. 난 그런 적 없다고 숨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의식적인 이유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인은 은혜로 한 것입니다. 공로로 한 것은 막 모조리 다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은혜의 관계에서 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에 어떻게 자녀들을 키웁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정말 사랑하는 모성애로 지극히 은혜로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르고 딸도록 키우고 잘해준 것, 부모들은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사랑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 막 청년이 되고 결혼이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해준 것 다 기억이 나지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준 것 지금 막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한 것은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부모의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는 것은 다 공로고 공로로 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고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면에 악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맨날 내가 했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에고라는 표현 쓰잖아요. 에고, 내가 한다, 에고. 에고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다. 자아가 막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게 악인입니다. 그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한 것이니까 자꾸 막 확 드러내게 돼 있고 다 기억이 납니다. 했던 게 막 자고 나면 기억이 다 나고 그러면 그게 악인의 모습으로 약간은 걸어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단락에서 나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날마다 만나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게 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이 절대로 안 납니다. 은혜로 하라.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요약하면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 사는 삶을 이 종말의 시기에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딱 정확히 알았으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까? 뭐 34절에 나와 있는 구절같이 즉 또 누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까? 46절에 나와 있는 구절같이 오늘 35절에서 36절 말씀에 한번 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여 초림하여 오셔서 이 가운데 우리들을 위하여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이 의인들이요, 어느 때에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의인, 악인 그러지만 이 의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일들을, 성기는 일들, 도와주는 일들을 대단한 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답이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전에는 주인이 나왔고 지금은 임금이 나오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주인과 임금은 예수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형제, 내 형제는 여러분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봐도, 또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한번 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자도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뭐 10장 42절, 18장 6절 뭐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 25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일 하지 않으냐면 절대로 그 땅에 서지 못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비장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함 선함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아니라 이 선함 행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완전한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강요를 한번 봐도 마찬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는다, 선함으로 받는다 그러면 오늘날 이 자리가 성당이 되겠죠. 34절 말씀에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들을 상속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상속은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행위 신앙이 어디에 합치되느냐,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 여러분 집합 배우셨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것, 합해지는 것, 합집합.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 생각을 여러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는 반드시 그 모습들이 믿음 가운데 전진하지만 행함으로 행위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실제로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날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도 맞지만 빨리빨리 운전하고 빨리빨리 달리는 시대도 맞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무관심. 돌볼 줄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주여 그러면서 찬양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내 모습이 한 주간 무관심한 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증거가, 우리 증인이잖아요, 그 증거가 현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르는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 주는 말씀은 완전한 행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식으로 우리가 좀 억센 표현으로 쓰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이 뜻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에 속한 자들은 41절에도 나와 있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6절 보니까 그 불을 막 영원한 막 형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판받을 때 구제하는 일을 내가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 44절에 나와 있죠. 그들도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했다고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이잖아요. 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명백하게 그 눈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42절 4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표현할 때에 나는 그들과 관계가 없다, 그들은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은 주와 같이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했다 딱 잘라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기억하는 것 좋지만 우리 주님이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들에 속한 염소의 부류는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다가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들의 막 기념비적인 일을 굉장히 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 누구냐 그럽니다. 나와 관계없다. 천국 열차가 아니라 막 지옥 급행열차로 태워라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또 한 가지 기억해 내야 되는 것은 오늘 교회에 모였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사람을 부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3층에서 예배 안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저 옆에 한켠에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린다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그거 교회냐 그러는데 교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 비닐하우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 없는 교회는요 바리새인들만 만들 뿐입니다. 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후에 교회 안에서 분쟁 만들 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곧 염소가 되겠죠. 오늘 오른편에 있던 자들도 여러분 양의 부류에 있던 자들,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생명을 바친 자들입니다. 오늘 왼편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이 생명을 등한시했던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건물보다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세워진 나 자신, 성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엄청 눌린 자,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지극히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흘러갈 때, 순환이 될 때 다시금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영성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티오트, 태도. 좋은 태도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들 모습과 이 생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 암소하고 돼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화 아니겠습니까? 암소하고 돼지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돼지가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 암소한테 칭찬 굉장히 많이 해주고 나는 대체로 욕만 얻어먹더라 이겁니다. 욕할 때도 사람들이 돼지 같다 그러고 그런데 너나 나나 있는 것 다 주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소고기 많이 드시지만 소도 버릴 게 없다고 그러지요. 하다못해 꼬리까지도 다 먹지 않습니까? 돼지 혓바닥까지 이 사람들 다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도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나도 이 뱃속에 있는 삼겹살 주지, 목살 주지, 갈비 주지, 족발 주지, 거기다가 나는 피와 창자 껍데기까지 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명 이 순대가 되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나도 다 준다. 소만 다 주는 게 아니다. 나도 사실은 다 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암소 너만 칭찬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너는 칭찬하고 나만 욕만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자꾸 욕만 얻어먹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암소가 그러더랍니다.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않니? 그런데 나는 살아서 준다고. 살아서 열심히 일도 하고 밭도 갈고 살아있을 때 우유도 주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모조리 다 준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너는 죽어서 주면 뭐하냐. 오늘 25장 마지막 단락에서 아주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우화,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죽어서 나는 죽어서 다 베풀겠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돼지 죽는 것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는 뭘 주겠습니까? 미리 살아있을 때 천국에 송금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여기에 혹시나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들도 장차 몇십 년 후에 노인이 되는데 혹시나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노인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뭘 남기지 마시고요, 혹이나 남길 재산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잘 쓰고 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금은 보화 보물들을 천국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참 아름답게 잘 쓰라 그 내용입니다. 올려드리라 그 내용이 아니고, 살다 보면요 다 쓰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쓰고 나면 뭐 또 푼돈이 또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요, 인생이 쓰다가 말다가 하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말고 또 도와주고 막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암소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뭘 하지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장을 향해서 한번 걸어가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설교도 그러면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막 눈을 막 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하더라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살아라. 또 그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힘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도 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게 의인으로 양으로 사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큰 인물 자꾸 찾으러 다리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팬데믹에 주눅들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디모데, 바울, 누가 청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이제부터 주의 일 합시다. 이제 봄이 올 것인데 움츠려 있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신실한 종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자들, 눌려있는 자들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동북의 사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전과 같이 사부 예배가 하나님 뜨겁게 회복되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